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오늘 세계 주요국들이 참가한 가운데 시리아 사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국제회의가 열립니다. 오늘 회의는 유엔의 중재로 몇 주 뒤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단체들이 회담을 갖기로 한 가운데 열리는 것입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 참가하는 나라들은 앞서 오스트리아 빈에서와 비슷하며 시리아의 동맹국인 러시아와 이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회담은 시리아 사태의 정치적 해결 방안을 좀 더 분명히 밝히는 노력을 계속하기 위한 것으로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 간 휴전 협정 추진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제 시리아 지원그룹은 시리아에 관한 결의안 상정과 함께 유엔 안보리가 이 결의안을 지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시리아 사태의 정치적 해결과 휴전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회의 당사국들은 시리아 휴전 과정에 배제할 테러단체 명단 작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오늘 아프가니스탄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카터 장관의 이번 방문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최근 폭력 사태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특히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있는 아프간 동부지역의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터 장관은 현지 미군 부대에서 지휘관들과 안보 상황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미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아프간 수도 카불에 대한 테러 공격이 지난해에 비해 27% 증가했습니다. 앞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폭력 사태가 증가함에 따라 현지에 주둔해 있는 9,800명의 미군 병력을 내년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폭력과 가난 등을 피해 이주하는 난민 규모가 6천만 명을 훨씬 넘을 전망이라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난민 최고대표 사무소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 가운데 전쟁과 박해를 피해 이주하는 난민 수가 2,020만 명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이 기구는 또 현재 250만 명의 난민 신청이 계류 중이라며 올 상반기에만 미국과 독일, 러시아에 망명을 신청한 난민 수가 약 10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올해 난민 수가 6천만 명을 넘게 되면 이는 전 세계 인구 122명당 1명꼴로 난민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군이 남중국해에서 군함과 잠수함, 전투기 등을 동원해 순항미사일 가상 공격 등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고 중국군 기관지 인민해방군보가 보도했습니다. 인민해방군보는 이번 훈련이 지난 16일 남중국해 수천평방킬로미터 범위에서 이뤄졌으며 부대가 홍팀과 청팀으로 나뉜 가운데 상업용 선박이 우연히 미사일 공격을 받는 상황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적용됐다고 전했습니다. 군함들은 잠수함과 조기경보기, 전투기 등과 연합작전을 벌이면서 대함미사일 가상공격을 실시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남중국해 거의 전역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필리핀,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중국 수도 베이징에 오늘 또다시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인한 적색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내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오염성 도시 안개 스모그 현상이 심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 기간 베이징 시내의 대기 중 오염 농도는 안전 기준치의 20배가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적색경보가 발령되면 학교와 일부 공장이 문을 닫습니다. 또 모든 민간 차량의 절반은 운행할 수 없으며 야외 건설 작업도 모두 중단됩니다. 베이징에서는 앞서 이달 초 처음으로 적색경보가 발령됐었습니다.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회원국 정상들이 무슬림 여성들의 전통 의상 가운데 얼굴 가리개 사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카드레 데시레 웨드라오고 공동체 의장은 오늘 나이지리아 수도 아부자에서 이틀간 열린 정상회의 뒤 기자들에게 각 국가별 현실에 맞춰 여성들의 얼굴 가리개 사용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과격단체 보코하람이 최근 여성들을 이용한 자살폭탄 테러 공격을 늘리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보안 요원들이 여성들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장애가 되는 의상은 착용이 금지될 전망입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권고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2년 연속 유엔 총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은 북한 당국이 화교 100명을 체포했다는 한국 언론 매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미국의 명문대학에 탈북 학생들이 잇따라 입학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이 영하 7도, 장진 영하 23도 등으로 많이 내려가겠고 낮 최고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유엔 총회에서 11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2년 연속 유엔 총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17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119표, 반대 19표, 기권 48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지난달 19일 제3위원회 표결 당시와 비교해 찬성표가 7표 더 늘었습니다. 이로써 유엔 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11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올해 북한인권 결의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권고와 결론을 계속 검토해 책임을 묻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과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을 겨냥해 효과적인 맞춤형 제재를 보고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기록 등 북한 상황을 계속 논의하면서 이 문제에 계속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의안은 또한 북한에 대해 주민들의 모든 인권과 자유를 전면적으로 존중하고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결의안은 북한의 대규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과 국제노동기구 ILO 가입 등을 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앞서 지난 10일 공식 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등 북한 정부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구체적인 방안이나 향후 계획 등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유엔이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한국 내 북한 인권법 통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2005년에 발의된 이래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국회에 이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북한 인권법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과 문제점을 분석하는 세미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인권법의 조속한 한국 국회 통과를 위해 연계된 현안 중 독립된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는 문제만큼은 관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소관부처 문제는 야당한 대로 양보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원웅 가톨릭 관동대 교수는 18일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김정은 정권 핵심 이슈 분석 세미나에서 북한 인권법의 통과를 가로막는 기술적인 문제들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록보존소는 그러면 야당에 주고 그러면 재단은 여당만을 꼭 관철시켜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정치적 타협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겠죠.
이 교수에 따르면 북한 인권법 통과를 놓고 한국 여당과 야당이 부딪히는 문제는 크게 인권기록보존소의 소관부처, 북한인권재단 소속 문제, 그리고 자문위원 구성 문제 등 세 가지입니다. 먼저 자문위원 구성을 놓고 한국 정부와 여당, 야당이 3분의 1씩 나누는 것을 야당 측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야당 측 의견은 한국 정부를 제외하고 여당과 야당으로만 자문위원을 구성하자는 건데 이는 자문위원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싶어 한다는 논리라고 이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에 대해선 독립된 재단으로 만들자는 여당안과 만들더라도 통일부 산하 부서 정도로 축소하자는 야당안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야당 측이 민간단체에 대한 인권재단의 지원을 사실상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독립된 인권재단이 설립돼 예산을 확보할 경우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인권재단이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막아야 되겠다. 특히 대북 삐라를 살포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막고 북한에 대해서 자극을 하는 행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막아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법 제정에 따라 신설할 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부 산하에 두자는 여당과 통일부에 둬야 한다는 야당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현재 한국 국민들의 여론이 북한 인권법 통과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만큼 올 회기 내에 통과를 목표로 가되 그렇지 않더라도 북한 인권법 이슈를 계속 살려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토론자로 나선 통일전략연구소 김윤태 소장은 북한 인권단체들의 대북 전단 활동 자체를 불온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북한 주민의 알 권리 제고의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반대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남북관계와 살포 지역 인근 주민들의 안전 문제를 고려해 대북 전단의 비공개 살포를 유도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여당인 새누리당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인권법 통과를 강조하며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2005년 이후 유엔은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킨 반면 한국은 11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부끄러운 상황이라면서 여야 합의대로 북한 인권법이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과 야당 측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일 북한 인권법을 정기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일부 쟁점에 묶여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주장하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 국제사회 우려를 고려해 다룰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금강산 관광 대금 지급 문제가 유엔 안보리 결의상 대량 현금 이전 금지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한국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기본적으로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과 활동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금강산 관광 사업의 경우에도 이런 안보리 결의의 목적과 국제사회 우려를 감안해 다뤄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권력을 승계한 지 어제 17일로 4년을 맞았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이 기간 인민 생활 향상과 경제 발전을 줄곧 강조해왔습니다. 시장 경제 요소를 도입하고 시장에 대한 유화 정책으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비교적 나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4월 집권 후 첫 공개 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최대 화두는 경제였습니다. 이 연설에서 다시는 인민이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 4년을 주민들의 먹는 문제 해결에 주력했습니다. 2012년 4월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을 맞아 열린 열병식에 참석한 김정은 제1위원장입니다.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한국의 통일부에 따르면 올 한해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공개 활동은 16일을 기준으로 148회로 이 가운데 경제 부문 활동이 68회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와 2013년 역시 경제 관련 활동이 각각 62회와 71회로 공개 활동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올해 경제 부문 활동은 인민 생활과 직결되는 수산업과 식료품, 농업 분야에 집중된 것이 특징이라고 한국 정부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이는 중화공업 부문 시찰에 치중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달리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부문을 강조함으로써 주민 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이 이 당국자의 설명입니다. 민생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김정은 체제의 방침은 시장에 대한 태도에서도 드러납니다. 정권 교체기 체제 안정을 위해 시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는 외부 예상과는 달리 북한은 김정은 제1위원장 집권 이후 4년 내내 시장에 대한 유화 기조를 유지해왔습니다. 서울대학교 김병현 교수입니다.
2005년부터 정권인까지 시장 억압 활용한 정책이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억압이 실패했으니까 이제 허용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거겠죠. 허용하면은 경제가 상대적으로 나아지는데 그 단속하고 억압하면은 경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좀 배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따라 장마당이라 불리는 북한의 시장은 김정은 정권 출범 전인 2010년 200여 개에서 현재 400여 개로 늘어났습니다. 한국의 통일부가 탈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북한에서 시장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97.8%에 달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김정은 체제 들어 시장을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 오히려 시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시장화 확대로 국가 계획 경제 부문도 시장에서 재정 수입을 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생산 현장에도 시장 경제 요소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이후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으로 농장과 기업소의 자율성과 인센티브를 확대해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북한 당국은 이를 위해 2002년 당시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한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주도한 박봉주를 내각 총리에 다시 임명했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개혁 조치로 농장과 기업의 초과 생산물에 대한 처분 권한이 커지고 노동자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격차도 확대됐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홍순직 수석연구위원입니다.
6.28, 12.1, 그 다음 530 방침 나온 530 방침 같은 경우는 6.28에서 초과 달성 목표에 대해서 7위 당국이 가져가고 3위 개인이 가져갔잖아요. 근데 2014년 같은 경우에 530 조치는 6개월 오히려 인민들이 가져갔잖아요. 아, 그 인민생활 향상이란 방침과 불가피하게 당국에서 배급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불가피하게 용인했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경제가 좋아졌다고 볼 수 있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최근 2015년 북한 경제 평가와 전망 자료에서 농장과 기업 운영에서 시장과 관련된 불법이나 반합법적인 활동의 상당 부분을 합법화해 북한의 시장화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에서 크게 탄력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부 안팎에서는 전력과 설비 부족 등으로 당장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기업 부문과는 달리 농업 부문의 경우 생산 의욕이 높아져 생산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황북이 통일부 차관은 지난 7월 3일 한국교회연합 주최로 열린 포럼 기조연설에서 북한 내 협동농장의 작업단인 분조의 크기를 사실상 가족농으로 전환해 상당한 인센티브를 준 것이 농업생산 증가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북한 당국의 이 같은 시장 친화적인 조치로 주민들의 삶이 예전보다는 비교적 나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SK 경영경제연구소 이영훈 수석연구원은 탈북자들과 면담한 결과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 집권 이후 국경 단속 강화와 경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탈북을 하기보다는 좀 기다려보자는 입장을 선택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내년에 36년 만에 당대회를 여는 것도 인민생활 향상을 어느 정도 이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됐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김정은 정권 들어 3년째 플러스 1%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식량 생산량도 지난해 503만 톤으로 최근 20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물가와 환율 역시 2013년 이후 3년간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 시장의 쌀값은 1kg에 6천원 안팎, 환율은 달러당 8천원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그러나 김정은 체제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시장에서 축적된 자본이 기업의 생산으로 이어지는 근본적인 개혁조치와 함께 핵문제 해결을 비롯한 대외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합니다. 한국산업연구원 이석기 수석연구원입니다.
소위 소비재 부분의 시장 확대가 북한 기업의 생산 확대로 연결될 수 있게 만드는 통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외부 자금을 국영 기업들이 조달할 수 있는 그 메커니즘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게 없죠. 돈 있는 사람들이 국영기업에 투자를 나가는 것은 사실은 리스크를 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개혁을 사실은 할 수 있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봐요.
이화여대 조동호 교수는 김정은 정권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려면 정치적 안정성과 함께 경제적 안정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며 따라서 김정은 시대는 적어도 당분간 경제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조 교수는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뷰인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4주기를 맞았지만 예년과는 달리 차분한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김 위원장의 사망 4주기인 어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당과 군, 내각의 간부들과 김 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평양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중앙 추모 대회 등 눈에 띄는 대규모 추모 행사를 진행했다는 보도는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간 김 위원장의 기일에 즈음해 대규모 축제 대회를 추모 대회를 열고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것과는 대조적이어서 올해는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행사를 치른 게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한국통일부는 김 위원장에 대한 3년상이 지난해 끝났기 때문에 올해부터 차분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통일부가 2015년판 북한 주요 기관 단체 인명록을 발간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고모인 김경희의 이름이 주요 직책에서 배제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고모인 김경희는 남편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처형되기 전엔 노동당 정치국 위원과 당 비서국 비서, 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 경공업부장,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과 군 대장 등의 직책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통일부가 18일 발간한 2015년판 북한 주요기관 단체 인명록엔 김경희의 이름이 당 중앙위원회 위원과 군 대장,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제외한 모든 명단에서 삭제됐습니다. 통일부는 이번에 발간한 북한 주요기관 단체 인명록을 올해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했고 특히 인물정보와 관련해 북한 당국의 공식 발표가 없는 상태에서 북한 관영매체 보도와 간행물 등 공개 자료들을 토대로 보수적인 입장에서 수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경희의 경우 2013년 9월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김경희가 속한 일부 직책들은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새로 임명된 인사들의 수가 많아 사실상 공식 직책에서 물러난 게 확실시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권력층 연구 전문가인 정성장 세종연구소 박사도 김경희가 건강상 심각한 문제로 당 정치국 위원회에서 스스로 물러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번에 발표된 리허설 국가상위원회 명단을 보면은 거기 김경희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발표된 전병호 국가상위원회 명단에도 김경희의 이름이 정치국 위원 그룹에서 빠져 있습니다. 김경희가 건강이 악화되면서 공식적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김경희가 은퇴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때 2인자로 꼽히기도 했던 최룡에도 주요 기관의 간부직에서 이름이 빠졌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이 백두산 청년영웅발전소의 부실 공사를 이유로 지방협동농장으로 좌천됐다고 밝힌 최룡에는 정치국 상무위원과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반면 북한군 서열 1위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8.25 남북 고위급 합의 이후 김양건 노동당 비서 겸 통일전선 부장과 함께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황 총정치국장은 올해 정치국 상무위원과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등 최고 요직에 잇따라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양건 당 비서도 당의 노선과 정책, 주요 인사 등을 결정하는 핵심 기구인 정치국 위원 자리에 올랐습니다. 군 서열 2위인 박영식 인민무력부장도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등재됐습니다. 당에서는 맹경일과 강지영, 정송준 통일전선부 부부장들과 조용원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추가됐고 군에서는 김춘삼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국장과 최영호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 리용주 해군 사령관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내각에선 최일용 경공업상과 강영철 수산상, 기광호 재정상, 장혁 철도상, 김광철 최신상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지난해 인명록에선 연도 미상으로 표기됐던 김제1위원장의 출생 연도가 1984년 1월 8일로 수정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이 북중 두 나라가 관련된 한국 언론 매체의 보도를 강하게 부인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화교 100명을 체포했다는 이 보도가 허황된 이야기란 지적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16일 홈페이지에 성명을 내고 북한 당국이 화교 100명을 체포했다는 보도는 허황된 이야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성명은 중국과 북한은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이웃나라라며 북한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화교는 약 3,000명으로 평양과 신의주, 청진 등지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을 여행하는 화교는 규율과 법을 준수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면서 북한 인민과 함께 북한의 경제사회 발전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공헌을 하고 있다며 화교들이 두 나라 간 전통적 우위를 이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북한을 여행하는 화교의 위법 행위는 극히 드문 현상으로 이른바 간첩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화교 100명 체포설은 허황된 이야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이어 많은 화교들이 두 나라 관계 발전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 관영 신화통신은 17일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의 이 같은 발표 내용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16일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화교 100명 체포 보도는 너무 황당하다며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신문은 모란봉 악단이 중국 공연을 취소한 시기에 맞춰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이간질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의 루차오 연구원은 환구시보에 이번 보도를 한 매체는 신뢰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비난하며 북한이 100명 규모의 화교를 체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인터넷 매체인 데일리 NK는 지난 14일 최근 평양과 지방도시의 화교 100여 명이 국가안전보위부에 체포돼 취조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평안남도 소식통을 인용해 전국 각지에서 보위부의 긴급 체포가 이뤄졌다며 체포 제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간첩으로 활동한 혐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최근 북중 관계 악화 등에 따른 보복 조치이고 중국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긴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앞서 홍콩의 시사주간지 아주주간도 북한 당국이 9월에 자국 내 화교 100여 명을 간첩 행위와 탈북 지원 등을 이유로 체포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이 언론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 성명을 통해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로 지난 몇 년간 경색되어 온 북중 관계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명문 컬럼비아 대학에 탈북 학생들이 잇따라 입학하고 있습니다. 1월이면 모두 3명이 학부 과정에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남북 통일과 북한의 재건을 위한 미랄이 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탈북민 인구가 3만여 명으로 늘면서 꿈을 쫓아 미국에 유학을 오는 탈북 학생들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명문 컬럼비아 대학이 최근 잇따라 탈북 대학생들의 편입을 허가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은 미국 최고 수준의 수재들이 다니는 이른바 아이비리그 8개 대학 가운데 하나로 260여 년 전인 1754년 뉴욕시에 설립된 학교입니다. 이 대학은 노벨상 수상자만 82명, 미국 대통령 3명 등 수많은 인재를 배출한 명문대학으로 입학이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학엔 현재 탈북 학생 데이비드 희은 씨가 지난해 3학년에 편입해 재학 중이며 다음 달 봄학기에 두 명이 추가로 편입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모두 학부 과정의 25%를 차지하는 제너럴 스터디스 스쿨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학교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과정은 편입 혹은 고등학교, 북한식으로 말하면 고등중학교 졸업 후 다른 전문직에 종사하다가 대학에 입학하는 성인들을 위한 과정으로 1,900여 명이 현재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새롭게 편입하는 탈북 대학생 두 명은 북한 인권 국제행사에서 유창한 영어로 북한의 현실을 설명해 눈길을 끌었던 이성민 씨와 박연미 씨입니다. 량강도 출신인 이 씨는 지난 2010년 한국에 정착한 뒤 한국외국어대학 영어통번역과에 다녔고 지난 6월 컬럼비아대학 정치학과정 편입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앞서 탈북민 최초로 캐나다 의회에서 견습 직원을 했고 여러 유명 외신 매체 출연에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이 씨는 과거 VOA와의 인터뷰에서 탈북자가 직접 국제사회에 영어로 목소리를 높여 북한의 변화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내가 직접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국제사회에 전달하는 거죠. 일단 남북관계뿐만 아니고 참 국제사회에서 탈북자들의 지위가 지금 뭐 그냥 이미지가 진짜 좋지 않아요. 다 힘들고 정착하는 게 힘들고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걸 깨가지고 그 탈북자도 정말 뭔가 기여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정말 뭔가 한 자리를 당당히 차지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또 우리가 그런 걸 해야 되겠죠.
역시 양강도 출신으로 지난 2007년 탈북한 박연미 씨는 한국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재학 중에 콜롬비아 대학 편입에 성공했습니다. 북한 장마당 세대인 박 씨는 영어 인터넷 방송인 프리덤 팩토리, 즉 자유공장의 진행자로 활동하며 유엔 등 여러 국제인권회의에서의 증언을 통해 북한의 열악한 인권 현실을 알려왔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지난해 박 씨의 이런 활동을 높이 평가해 올해의 세계 여성 100인 가운데 한 명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20대 초반인 박 씨는 지난해 VOA와의 인터뷰에서 공부를 계속해 북한의 장마당 세대 친구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독재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는 않을 거라는 게 너무 확실하고 그러니까 되게 역사를 봐도 영원한 건 이 세상에 절대 없잖아요. 나치도 그렇게 끝났고 소련도 무너졌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되게 그 친구들한테 희망을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독재도 이제 꼭 앞으로 무너지는 날이 있을 거고 근데 그 날이 되게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는 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제 피부로. 그래서 되게 좀만 힘내서 꼭 되게 살아있어 달라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친구들한테.
이성민 씨와 박연미 씨의 콜롬비아 대학 편입을 누구보다 반긴 사람은 지난해 탈북자 최초로 이 대학에 먼저 편입한 데이비드 현 씨입니다. 현 씨는 17일 VOA에 이들이 학교에 오길 학수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 기분 좋죠. 좀 더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은 저희 콜롬비아에 이번에 교과가 좀 3명이잖아요. 콜롬비아에도 좀 더 지원하고 그리고 다른 아이비리그 특히
한경북도 출신인 희은 씨는 14살이던 2000년대 초반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뒤 뉴질랜드와 미국의 대학을 거쳐 지난해 콜롬비아 대학에 편입했습니다. 희은 씨는 미국 대학의 강점은 북한과 달리 자유로운 생각과 토론 문화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우고 싶다면은 진짜 마음껏 배울 수 있고 사상과 계급을 떠나서 모두가 평등하게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곳. 꼭 굳이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미국에는 모든 대학은 그런 것 같아요. 자유롭게 생각하고 누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누가 어떤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것 때문에 개척하지 않고 그것조차도 인정해주는 나와 나름을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은 다르다고 그냥 인정해주는 거. 이것도 저한테는 상당한 챌린지예요.
하지만 수만 달러에 달하는 미국 사립대학의 학비와 비싼 생활비를 마련하는 게 이들 탈북 유학생들에겐 큰 숙제입니다. 현 씨는 다행히 학교 장학금 외에 여러 기독교 신자들과 선교단체 등의 후원을 받아 공부하고 있습니다. 1월에 편입 예정인 이성민 씨와 박연미 씨는 이 때문에 인터넷과 방송 등을 통해 후원 모금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 학기 입학 허가를 받았지만 학비가 부족해 1월로 시기를 연기한 이 씨는 학비와 생활비를 포함해 미화 8만여 달러가 필요하다며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일 모금 두 달여 만에 5만 2천 달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얼마 안 되는 장학금까지 털어 지원한 같은 북한 출신 고향 친구들, 한국에 사는 한 베트남인 가정은 어려운 생활에도 5천 달러에 가까운 지원을 해줬다며 이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꼭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뒤늦게 학비 모금 캠페인을 시작한 박연미 씨는 책 출간을 통해 첫 학기 학비는 마련됐지만 그 후가 우려된다며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박 씨는 공부를 통해 입이 있어도 목소리를 낼 수 없고 독재자의 노예로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겠다며 이는 자신과 같은 북한 소녀들에게 또 다른 희망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 외에도 워싱턴과 버지니아, 미시건, 미네소타, 뉴욕, 캘리포니아주 등 여러 주의 대학에서 탈북 학생들이 공부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일부는 이미 박사 학위나 경영학 석사인 MBA 학위를 받고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이비드 힌 씨는 한반도 문제가 남북한뿐 아니라 국제 문제란 점에서 더 많은 탈북 젊은이들이 외국 체험을 통해 준비된 지식인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나 통일이든 어떤 문제든 남북한의 문제는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이거는 국제적인 이슈고 특히 동아시아 수많은 나라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상충된 것이라서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확신이 왔고 그래서 공부 잘 해가지고 나중에 준비해서 몰라 어떤 형태로 쓰임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준비된 지식인이 되고 싶어요.
뷰인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에서는 겨울이 깊어가면서 각 학교들이 겨울방학을 맞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을 위한 대안학교인 우리들 학교도 오늘 방학식을 가졌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활동까지 뭐 포트폴리오 하는 지금 작업 중인 거예요.
지난 1년을 돌아보는 학생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여기는 서울 관악구에 있는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우리들 학교인데요. 12월 18일은 우리들 학교의 방학식입니다. 방학식을 맞아 올 한 해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모아 개인별 앨범도 만들고요. 작은 선물도 나누고 졸업한 선배들과도 시간을 보냈는데요. 우리들 학교의 윤동주 교장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올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어제는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를 한 해 동안 되돌아보면서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은 그 평가한 시간의 다음 단계로 자기 1년 동안의 추억거리들, 학교에서 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을 본인들이 사진을 찍고 또 스크랩해서 본인들의 앨범을 만드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앨범들 같이 발표하고 또 평생의 추억으로 간직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교실마다 종이며 색연필, 가위를 손에 든 학생들로 북적북적한데요. 올 한 해 동안의 사진을 모아 붙이고 예쁜 색으로 꾸미면서 하늘을 정리합니다. 우리들 학교의 김현경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래서 아이들 활동사진, 학교에서 했던 행사들이랑 자기가 정말 프린트하고 싶은 그런 사진들을 출력해서 자기네가 이렇게 직접 만들어봤어요. 그러니까 한 해 동안 또 봉사활동 한 거 이런 거 포트폴리오 만든 거예요. 봉사단 회의 갔던 거, 도레미 마을 갔던 거, 소록도 갔던 거. 사실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행사예요. 소록도 가는 게. 또 주변에 또 자연보호하고 여기 5분 거리에 있는 요양병원 가서 아이들 기타반이랑 합창반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봉사활동 하는 거.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소록도에 봉사활동도 다녀오고 신생아들을 위한 모자뜨기 봉사도 하고 올 한 해 동안 기억에 남는 일이 참 많습니다.
도레미 마을에 갈 때 우리 사람 엄청 많았었는데 다 졸업하니까 저만 나왔어요.
저희는 모자뜨기 봉사
모자뜨기! 네.
저는 소록도 봉사 제일 기억이 남았는데 거기서 봉사 제일 많이 했고 그리고 할머니가 많아서 다 같이 얘기하고 그래서
할머니들하고 네. 마지막에 이제 헤어질 때 조금 아쉬웠겠어요.
네. 그래서 되게 다음에도 다시 오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소록도의 어르신들을 보면서는 북한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각나기도 했다는데요.
아 글쎄 저 소록도 봉사할 때부터 다녔거든요. 그 전에 딱 와서 그래서 저 인상 깊은 것도 소록도고요. 우리 어쩌면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고향에 계셔서 못 뵙잖아요. 그래서 서로도 가니까 그분들도 좀 외로운 그런 면을 보면서 고향에서도 우리를 생각하며 저런 모습이 아닐까 하면서 너무 그래서 더 잘해드리고 싶고 또 매년 학교에서 봉사로 간다니까 그게 너무 좋았어요.
방학을 기분 좋은 소식과 함께 맞은 학생들도 있는데요.
고등학교 내년 3월달 가요.
계획대로 됐네요.
네, 계획대로 됐어요.
여기 근처로 가요?
아니요, 부산에 내려가서.
부산? 네. 아이고, 멀다. 그럼 당분간 학교는 못 오겠다, 놀러.
네, 내년 3월달 전까지는 올 수 있지만 그 후부터는 못 올 것 같아요.
같이 얘기 나누고
기대되는 막.
아쉽고 다시 자주 와야죠. 대학교 가서 시간이 되면은 자주 와서 동생들도 보고 봉사 학교에 이렇게 봉사할 수 있으면 뭐 봉사라도 하고 네 하고 싶어요. 부모도 없고 혼자 여기 왔잖아요 한국에. 근데 학교가 막 진짜 자기 집처럼 네 그렇게 자주 와요.
방학 동안 정든 친구들을 만나지 못한다는 아쉬움도 있지만 방학 기간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방학식을 제가 어렸을 적에 학교 못 다녀서 방학식을 못 해봤거든요. 네, 학교 다니긴 다녔는데 방학식은 처음이에요. 우선 방학 공부 복습도 하고요. 영어 주요로요. 그리고 자격증 따려고요.
한편으로는 좀 방학 동안 선생님들도 못 뵙고 친구들과도 못 어울리는 게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방학 시간 동안 우리가 또 자기의 목표를 또 뭐지 집중적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오늘 선배님들하고 또 만나고 그래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우리도 선배 되면 또 오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거 자격증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중국어 통역 자격증. 그래서 그거 공부하려고요.
방학 기간이 학생들에게 큰 기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은 윤동주 교장 선생님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방학 동안에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나이가 좀 많기 때문에 평소에 못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 또한 가외 수업 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학생 나이가 많기 때문에 북한에 가족이 있는 경우나 혹은 본인 가장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 생계를 좀 꾸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좀 하라고 좀 짧지만 한 달 동안 시간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오늘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서울의 차가운 겨울이 다시 돌아왔나 보군요.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네, 어제와 오늘 겨울다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7.4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바람이 차고 또 귀가 얼어붙을 것 같은 그런 기온이었는데 오늘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반가운 추위인 것 같습니다. 뭐 너무 따뜻한 날이 이어져서 농사도 그렇고 뭐 겨울 지역 축제들도 그렇고 걱정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번 추위가 어제와 오늘까지 반짝 추위로 끝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내일은 다시 기온이 올라가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다는 기상청 예보가 있었고요. 대신에 추위를 반기면서 활짝 문을 연 곳이 있어서 아주 반가운 소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앞에 광장 스케이트장이 있는데요. 한 시간에 1달러 정도면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어제 개장식을 열고 시민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네. 전에는 한국의 겨울 날씨를 삼한사온이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그 표현이 바뀌었다지요?
그렇습니다. 겨울 한파를 몰고 오는 그 시베리아 대륙 고기압이 확장했다가 수축하는 그 반복하는 형태가 그랬다고 합니다. 추위와 포근한 날씨가 일주일을 주기로 해서 사흘은 춥고 나흘은 따뜻한 이런 경향이 조선시대 문서에서도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네.
최근 관련 분야의 학자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한파와 포근한 날이 반복되는 주기가 올해 유난히 더 길어졌다는 겁니다. 이번의 추위는 지난 11월 27일에 추위가 지난 뒤에 한 20일 만에 추위가 찾아온 건데요. 그래서 4만 4온이 아니라 4만 20온이 됐다 이런 얘기가 네. 나왔습니다. 이상 고온 현상인 엘니뇨 때문입니다. 이 따뜻한 겨울날이 길어질 날이 많다 뭐 이런 분석인데 특히 올해는 이 슈퍼 엘니뇨로 강하게 발달한 엘니뇨 때문에 한동안 겨울 이상 기온이 계속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전문가들의 분석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날씨 소식 알아봤습니다. 서해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다리 위에서 난 불로 통행이 금지됐던 서해대교가 내일부터 다시 재기능을 하게 됐다는 소식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일 저녁에 불이 났습니다. 주탑과 연결된 교량 케이블에서 불이 나면서 케이블이 끊어지고 손상됐던 서해대교의 사고 피해 소식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서해대교는 수도권과 충청남도 당진시를 연결하던 아주 중요한 다리였는데
네.
당초 크리스마스쯤은 돼야 이 개통이 가능할 것을 예상했는데 좀 빨리 고쳐졌나 봅니다. 케이블도 교체했고 수리했고 안전진단도 모두 끝나서 오늘 밤 자정 내일 새벽 0시부터 자동차 통행을 재개한다고 한국도로공사가 밝혔습니다. 사고가 난 지 16일 만에 통행 재개입니다.
이 서해대교를 지나다니는 차량이 꽤 많았을 텐데 불편이 컸겠군요?
네. 이 서해대교에 주중에는 하루 8만 4천 대의 자동차들이 오갑니다. 주말에는 10만 대가 더 넘는다는데요.
네.
사고가 난 뒤에 서해대교를 지나지 못한 차량이 우회 도로를 이용하면서 40분이면 오가는 거리가 120분 넘게 3배 정도 더 걸리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물론 일대 교통 정체 현상도 빚어졌습니다. 서해대교를 통해서 수도권과 직접 연결됐던 충청남도 당진시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 규모를 발표했습니다. 통행이 차단돼서 관광객이 줄었고 또 지역 기업체들이 그 수도권까지 화물 운송을 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서 피해가 981만 달러에 이르렀다 이렇게 추정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고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할 텐데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여러 가지 정황상 낙뢰로 인한 화재다 이렇게 무게를 두고 있는데 아직 추정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는 국내 과학수사연구원이 투입돼 현재 정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해를 넘기기 전에 지금까지 수집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사고 원인을 밝히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그 한국 전역에 있는 특수 교량에 대한 안전 진단을 진행했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 특수 교량에서 낙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이번 두 번째라고 밝혔는데요. 필외침을 설치한 것 외에 다른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했지만 이 서해대교의 필외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수 있다 이런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와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45만 명이 넘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구 1000만 도시 서울에 45만 7,806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전체로 보면 거주 외국인은 174만 1,919명입니다. 오늘 12월 18일은 세계 이주민의 날인데요. 이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서 서울시가 서울 거주 외국인 관련 통계를 발표한 겁니다. 서울 거주 외국인은 전체 서울 인구의 4.5% 정도고요. 지난 2013년에 39만 5,600여 명에서 지난해는 41만 5천여 명 이렇게 3년 연속 거주 외국인이 꾸준히 늘고 있답니다.
유학생이라든지요, 또 외국인 노동자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나요?
그렇습니다. 쭉 이 외국인의 규모를 살펴보면은 중국 국적의 동포, 그러니까 한국계 중국인이 되겠죠.
네.
그 동포가 제일 많고요. 유학생 규모가 크게 늘었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외국인 중에 25.5%가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고요. 또 다른 25.5%가 아까 말씀드린 외국 국적의 동포입니다. 10.1%는 결혼을 통해서 한국 사람으로 귀화했다든지 한 그런 결혼 이민자였고요. 유학생이 7%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외국인들이 어디에 가장 많이 사는지 이런 것도 파악이 됐는데요.
네.
영등포구입니다.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 중국 말만 써도 될 정도로 6만 6,900여 명의 중국 조선족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이 미국의 뉴욕이나 LA 같은 곳에는 이 특정 민족이나 국적의 사람들이 상권을 형성한 예를 들면 코리아타운, 차이나타운 이런 지역이 있는데 서울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서울 영등포 대림동에는 중국 조선족들이 모여 사는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서초구 설해마을에는 프랑스 사람들이 모여 사는 뿌띠 프랑스라는 마을이 지금 형성되어 있고요.
네.
미군 부대가 있는 이태원, 이태원이라는 자체가 다국적 글로벌 타운입니다. 뭐 좀 최근에 생겨난 곳이라고 하면 동대문 시장 속에 있는 그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상권을 형성한 곳인데 광희동입니다. 이곳에 가면 그 러시아 알파벳이죠. 키릴 문자로 된 간판, 또 몽골 음식점들이 아주 가득한 실크로드가 펼쳐져 있다. 이런 예. 얘기도 지금 돌고 있습니다. 종로구 해화동에는 필리핀 타운이 있고요. 창신동에는 네팔 타운, 성동구 왕십리에는 베트남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베트남 타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가가 밀집해 있는 서울 신촌 지역에는요. 서울 청년들이 어울려 지내고 있는 신촌 글로벌 타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참 이제 서울 안에서도 세계 여행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서울에 사는 외국인들의 거주 지역을 분석해보면 그 특성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 이민자들은 영등포구, 구로구, 관악구, 한강의 남서쪽 지역에 많이 살고요. 유학생들은 그 서울 중심으로 동대문구, 성북구, 또 대학교가 있는 서대문구 쪽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돈이 좀 많은 분들, 투자자들, 용산구, 강남구에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서울 거주 외국인들을 보면 한국계 중국인이 26만 2,500여 명, 전체 서울 거주 외국인의 57% 정도가 되고요.
네.
순수 중국인이 6만 7천여 명, 미국 사람이 3만 2,600여 명이 있고요. 베트남 사람이 1만 3,500여 명으로 이런 순서로 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오늘도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좀 자세히 전해주실까요?
유엔 안보리에서 ISIL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또 올해 전 세계적으로 난민과 강제 이주민 수가 6천만 명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유엔이 발표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유엔 안보리의 ISIL 결의안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어제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는요, 유엔 창설 이후 처음으로 안보리 이사국 재무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는데요. 결의안은 ISIL을 금융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각국의 조치와 국제사회의 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보리에서 처음으로 재무장관 회의까지 열었고요. 또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한 건 그만큼 ISIL의 위협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ISIL은 지난해 시리아 내전 사태와 이라크의 정치적 혼란을 틈타서 시리아 동부와 이라크 북부 넓은 지역을 장악하고요. 소위 이슬람 국가 수립을 선포를 했습니다. 이들은 점령 지역에서 학살과 납치 등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요. 또 세계 곳곳으로 이 테러 공격을 벌이고 있는데 특히 지난달 파리에서 이들의 연쇄 테러 공격으로 130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후에 국제사회에서 ISIL의 테러를 막고 궁극적으로 이들을 격퇴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안보리 결의안도 나온 것이고요.
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각 회원국이 ISIL로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결의안의 골자입니다. 결의안은 테러 자금 조달 차단이 유엔 회원국의 우선사항이며 모든 국가가 이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회원국 간에 ISIL 테러 자금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이들의 자금을 추적할 공통의 기준도 개발하기로 했는데요.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담당하게 됩니다. 결의안은 또 ISIL 등 이 테러 조직에 대한 자금 조달에 대한 처벌과 기존의 관련 제재 이행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요. 상당히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결의안이 이례적으로 이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그런 두꺼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과연 이번 유엔 결의가 ISIL의 활동에 얼마나 타격을 입힐지 그 부분이 주목이 되는군요.
네, 만약에 이 결의안에서 목표하는 대로 ISIL의 자금을 차단하는 그런 성과를 거둔다면 분명히 타격을 입힐 것입니다.
네.
ISIL이 주로 이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약탈한 석유를 암시장에 내다 팔아서 자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금이 매달 4천만 달러, 지금까지 5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죠.
그렇네요.
또 중동 지역의 고대 유물을 외부에 팔거나 또 점령 지역에서의 과세, 또 인질 협상 등에서 얻어낸 몸값 등으로도 자금을 확보하고 있고요. 또 이들이 점령한 시리아와 이라크의 여러 은행들에서도 구체적인 액수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자금을 약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얻어들인 자금은 이 ISIL 이 세력을 운영하거나 또 용병들에 대한 월급, 또 무기 구입 등으로 이제 테러 활동 자금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사만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ISIL의 자금을 차단한다면 이들의 전쟁 수행 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ISIL의 자금 확보가 주로 암시장 등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을 차단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제 안보리 회의에서도 각국의 강력한 노력을 촉구했고요. 이례적으로 재무장관 회의를 연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네.
어제 회의를 주재한 제이컵 루 미 재무장관은요, ISIL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은 도전적인 과제라면서 어제 회의로 ISIL을 재정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노력에 진전이 있었지만 실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모든 회원국들의 강력한 조치 또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난민과 강제 이주자 규모가 무려 6천만 명을 넘을 거란 전망이 나왔다고요?
네. 유엔 난민 최고대표사무소가 오늘 발표한 보고서 내용인데요. 보고서는 올해 말까지 전쟁과 박해 등을 피해서 고향을 떠난 난민과 또 강제 이주자 수가 6천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시리아 내전과 이라크 사태 등 전쟁과 폭력 사태가 원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중동과 또 북아프리카 등에서 수많은 난민과 이주민들이 유럽으로 몰리면서 유럽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난민 사태를 겪기도 했죠. 지금도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요.
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전쟁과 박해를 피해서 이주한 난민 수가 2천만 명을 넘었는데요. 특히 하반기에도 이런 흐름이 계속 늘었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6천만 명이 넘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1992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고 지난해에 비해서도 이 78%나 증가한 겁니다. 이 상반기 난민 수만 봐도요. 따라서 올해 말까지 유엔 예상대로 난민과 강제 이주민 수가 6천만 명을 넘게 되면 이는 전 세계 인구 122명당 한 명꼴이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텐데요. 하지만 테러 공격 등으로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서요,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난민 최고 대표는 강제로 떠나야 하는 사람은 물론 이들을 보호하고 쉴 곳을 제공해야 하는 사람까지 고려하면 강제 이주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모든 것을 잃는 사람들에 대한 관용, 또 열정, 그리고 연대의식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는데요. 최근에 유럽 등에서는 난민들이 몰리면서 이들을 수용하는 거부하는 움직임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특히 유럽에서 파리에서 연쇄 테러로 130명 이상 숨지는 그런 테러 공격이 발생하면서
네.
그런 거부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유엔은 이번 보고서에서 난민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그런 이들을 수용하고 돕기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코리아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오늘 미국 이야기에서는 성탄절이 되면 미국인들이 집 안팎에 화려하게 세우는 성탄나무 즉 크리스마스 트리를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떻게 장식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